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새벽 VOA 세계뉴스입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 중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 치료를 합병증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이르면 5일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의 사례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에 대해 의료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월터리드 군병원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4일 일본과 인도, 호주 외교장관과의 4개국 쿼드 회의 참석차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 외곽의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4개국 간 공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을 이용한 적들을 우려하는 질문에 미국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5일 저녁 도쿄에 도착해 다음 날 쿼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연기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51% 지지율을 얻으며 41%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실시된 것보다 1에서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오차 5%포인트 범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괄목할 만한 상승은 아닙니다. 또 미국인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여겼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57%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당선을 위해 5위를 점해야 하는 경합주에서는 양측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1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5일 WHO 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경고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에 따르면 전 세계 7억 6천만 여 명이 이미 감염됐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3,500만 명보다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WHO 대변인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항체 연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5일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날 미국과 러시아 협상가들이 수도 헬싱키에서 핵무기 통제 회담을 위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 담당 특사와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양국의 협상 대표로 주도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과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지난 1일 베트남 관리들을 만나 핵무기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중국의 역외 확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같은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일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유권자들의 표심과 유세 일정에 영향을 주는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인사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원은 2주간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4일부터 6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위한 일본 방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자강도와 양강도 등 북부 산간 지역으로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가 더 떨어지겠고 양강도는 2에서 많게는 4도가 더 떨어집니다. 장전과 해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5도에 머뭅니다. 신의주, 구성, 해주, 개성, 함흥과 원산 19도.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일정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표심과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32일 앞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가 경미한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does have mild symptoms and as we look to try to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유세 일정은 물론 표심과 심지어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 직전까지 경합주를 중심으로 하루 두세 곳에서 유세를 하는 등 숨가쁜 현장 방문 일정을 강행했지만 당장 격리 조치로 인해 남은 4주간의 선거운동에 발이 묶였습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유세는 취소됐고 3일 위스콘신주, 5일 애리조나주 유세는 취소되거나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트럼프 캠페인 측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차 TV 토론은 오는 15일, 3차 TV 토론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는데 당장 2차 TV 토론은 코로나 확진자의 최소 격리 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이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격리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계속 뒤처지다가 최근 들어 격차를 조금씩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 선거장 막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소 코로나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정작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직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 2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3%로 50.7%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전히 7%포인트 안팎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뒤쳐졌지만 결국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여론조사와 다른 성격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분명히 그의 선거 전에 타격이지만 이미 유권자 수백만 명이 부재자 투표에 들어가는 등 막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심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리트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 VOA에 대부분 미국인들이 이미 의사를 결정했다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는 이 시점에서 극히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American public already has their minds made up. There have been very few.
피츠패트리트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선거 전에 내러티브를 다시 코로나로 바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꽤 성공적으로 선거전의 초점을 코로나에서 법과 질서로 돌렸는데 초점이 다시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드벨트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문제가 점차 완화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그의 지지자들 사이 이런 열광을 이끄는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o talk to the base, which has generally been his strategy so far.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74세 고령의 나이인데다가 건강 문제까지 있어 앞으로 한 주간 나타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증상도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벨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상태 악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정 헌법 25조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 변경 등 선거 문제를 다루는 헌법상 체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elections, there are no constitutional mechanisms for dealing with this. Of course, our constitution leaves it up to the states to decide.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할 때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신 선거 유세에 전면 나서는 등 앞으로 최소 2주간 펜스 부통령의 대외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의 무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2주간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가 안정적이며 빠르면 5일 퇴원할 것이라고 의료진이 4일 밝혔습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이후 발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4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좋으며 아주 좋은 상태에서 국가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분짜리 동영상에서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이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입원 당시 상황과 관련해 호흡에 문제가 있었고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져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건강 관련 지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숀 콘리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는 백악관에 보낸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증 없이 치료제 렌데시비르 두 번째 투약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닉 루나 백악관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운영 담당인 루나 보좌관은 앞서 첫 대선 토론회와 미네소타주 유세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었습니다. 전날에는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고문이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마이클리 상원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상원은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연방대법관 인준 절차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미 대선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은 미국 국가안보와 대선 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를 예정대로 찾아 현장 유세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14일간 현지 유세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혼돈에 빠진 미 대선 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과 입원으로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영역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있을 미 대선 부통령 TV 토론회의 규칙에 변화가 생기는 등 대선 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지율 51%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41%의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정도 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지만 대통령 당선에 여러 경합주에서는 아직 두 후보 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턴트는 지난 2일 등록 유권자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33%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폼페오 장관이 이달 중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국 방문 계획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일본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무장관과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긴급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초 일본 외에 한국과 몽골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한국과 몽골 방문 일정은 연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대선 전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매개로 미북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의 여파로 당초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일단 취소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5일 강경화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앞서 폼페오 장관의 방한을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회복 속도가 여전히 변수인 데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전 폼페오 장관의 방한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대선 전 미북 대화 재개에 작은 불씨마저 사그러지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미 대선 전 깜짝 미북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남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이어졌던 미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일부 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대선 전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북미 회담이나 뭐 종전선언 같은 이슈는 물론이고 지금은 미 대선에도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빨리 회복을 하고 그 대선 유세에 나서야 하는 그러한 급선무를 안게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종전선언이나 뭐 남북미 회담 같은 거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봐야죠.
한국 정부는 폼페오 장관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문 대통령 면담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앞서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날아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종전선언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때 북한에 발신할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폭넓고 의미 있게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미국 대선 앞두고 나름대로 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한번 좀 이슈화시키고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모종의 계기였죠. 계기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 자체적으로 종전선언에서 강조하는 것에서 오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거기에 반응을 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약간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기면서 어쨌든 좀 이슈화에서는 조금 밀 수밖에 없게 됐다.
홍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데 대해 정상 간 우위를 재확인한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장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안의 주된 현안이 미북 관계 돌파구 마련보다는 한국의 반중연대 참여 문제였기 때문에 방한 연기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오토 원비어 사건을 연상케 하는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이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트럼프 캠프의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인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고 그거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데 북한이 전혀 지금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전향적인 메시지 정도를 미국이 낸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확진이 대선 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ICBM 도발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발은 자제하고 아마 다가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75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ICBM이나 SLBM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홍민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로 전문에서 보듯 북한은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이라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다시 끄집어낸 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2018년 유엔 총회 이후 2년 만입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당시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 3조 3항을 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종전선언에 냉담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지 한 달 뒤인 11월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종전선언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일주일 뒤인 29일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협의를 마친 비건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do it by ourselves. The US and ROK cannot do this by ourselves. We need the DPRK engaged and we remain open to that discussion with them.
이도훈 본부장도 미국과의 논의가 잘 됐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화를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국의 공동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성사되려면 미북 대화가 재개돼야 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이번 미한 관리들의 협의에서 종전선언이 어떻게 논의되느냐는 BOA의 질문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9일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달 16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한 간 물밑 작업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지난 2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인근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5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유는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ndirectly meaning President Trump and everybody in Washington is probably more distracted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10월에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폼페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미국 대선 전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한 미북 대화 재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의 분수령으로 지목됐던 폼페오 장관의 방한마저 무산되면서 남북미 간 한반도 문제 논의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과 관련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 don't expect any October surprise on North Korea. I would be.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암초를 만난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에 비인도적 지원과 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1 회계 연도에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와 관련한 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랜덤은 지난달 2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됐고 이를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국무부가 매해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1일 발표한 메모랜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룬디, 중국,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서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상임이사가 해당 기관의 자금 대출이나 기타 활용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 무역 관련 지원, 인간의 기본 요구를 직접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며 정부의 혜택을 주지 않는 개발 지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쿠바, 북한,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제한은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 근절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모랜덤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지원 금지 예외 규정들을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원은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merica was founded on a promise. A promise to uphold unalienable rights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work to end human trafficking is a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약속의 토대 위에 건립됐다며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고귀한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를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흔히 한반도를 고요한 아침의 땅으로 부르지만 자신은 놀라움을 안기는 아침의 땅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전략무기를 주제로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특히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한이 취할 잠재적 행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북한의 세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대기권 재진입, 탄두 소형화 역량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감행했다며 그만큼 북한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의 대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관여 속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맹렬한 대북 관여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했다며 이는 북한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 등 기존의 나쁜 내부 상황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와 태풍 등의 변수까지 겹치면서 체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이 벅찬 상태라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아마도 한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향후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이에 따른 상황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5년과 비교하면 대북 정책에 관한 선거 발언들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선거 결과에 따른 행동 셈법을 결정하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re's not much campaign rhetoric that they can hang on to as they were back in 2015. That means that we have to wait even longer and North Korea will have to wait even longer to figure out which direction they want to go.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 협상 교착 상황을 놓고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1996년부터 3년간 한반도에 처음으로 대대장으로 후임했을 당시 북한이 대기근으로 인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해 미국은 완벽한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시간을 핵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다른 고도의 기술들을 완성시킨 뒤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North Korea is doing testing without launches. So it may well be that time is providing them the opportunity to
아울러 대북 제재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성격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진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느슨해진 징후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타국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러시아 등은 교묘히 이들의 신분을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바꾸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더 이상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외교를 견인하기 위한 동력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된 만큼 더 이상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지만 훈련 미실시가 거듭될수록 이 같은 방안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비공식 경로로 반입하는 정제 유량이 현재 추정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에너지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전기 발전 설비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포니펠 연구원은 2일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정제유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a significant volume of refined products must still have reached DPRK through off-books channels.
북한의 전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포니펠 연구원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북한의 정제유 수요 공급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까지도 추가적인 정제유 밀반입이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하면서 선박 간 불법 판적, 중국과 북한 신의주 간 송유관 등의 경로를 통한 비공식 정제유 반입이 현재 추정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니펠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심각하고 가시적인 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북 제재 이행으로 감소된 연료 수입량만큼 북한의 정제유 수요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비공식 정제유 대북 반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have made off-books oil product imports much more important to the DPRK in recent years.
포니펠 연구원은 또 북한 에너지 수요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에너지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제유 관련 대북 제재는 연료 분배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국장은 대북 제재가 금속, 기계, 전기 장비의 대북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이 북한 전력난 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의 태양열 전지판 발전기뿐 아니라 댐터빈 등 전기 발전 설비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산업 장비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워츠 국장은 현재로서는 전력 생산 관련 장비들의 대북 반입이 어느 정도로 급감했는지 측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ut whether or not there's been a significant drop in availability either for
포니펠 연구원과 워츠 국장은 북한 경제에서 에너지 수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를 향후 핵 협상에서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포니펠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에너지 상황이 핵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향후 협상이 재개될 때에도 에너지 불안정이 비핵화 합의 도달과 이행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국경을 봉쇄한 것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관국들이 에너지 관련 제재를 비핵화 초기 조치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일주일 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북한 측에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이 하루빨리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현재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7일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 중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 북한 측에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A씨의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 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 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부의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 또한 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이나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측이 총격했을 정황과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며 첩보 사항을 임의로 가공하고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해양경찰청은 A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15일째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시신 등이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14.8km가량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가로 96km, 세로 33km 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7척, 관공선 5척 등 모두 32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독일의 비정부기구와 기독교단체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선교사 장문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 국제인권사회와 기독교단체 IDEA는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선교사 장문석 씨를 박해받는 10월의 수감자로 선정해 석방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이름 장웬샤이로 알려진 장 씨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선교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 지휘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38개 나라 3만여 명의 회원과 단체가 활동하는 국제인권사회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소환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한 소환에서 장 씨는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떤 범죄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교사로만 봉사했다면서 장 씨를 즉각 석방해 중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장 씨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사실을 상기하며 장 씨의 주거지는 중국 창바이, 즉 장백으로 그가 무슨 혐의로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종교서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제노동과 고문을 받고 극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장문석 선교사는 북중 국경을 오가며 밀수로 장사하는 북한인들, 또 약품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온 북한 주민들을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또 소액의 생활비와 옷들을 어려운 북한인들에게 제공했으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북한인들과 나누어 일부는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다녔던 창바이 교회의 한충렬 목사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묻는 북한인들에게 예수에 대해 가르쳤으며 한 목사는 2016년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의 활동에 대해 잘 아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앞서 BOA에 한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 의해 피살됐고 장백교의 신도 3, 400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북쪽 밀무역에 종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충렬 목사를 지원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국제인권사회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장 씨와 연대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의 본부를 둔 미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협력단체인 한국 BOAM도 앞서 4월부터 장문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장 씨가 낙은 애들을 환대하고 벌거벗은 이들을 입히며 병든 이들을 돌보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북한인들을 진실되게 섬긴 선교사였다면서 국제사회가 그의 석방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하나로 종교자유 탄압을 지적하며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교류할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관련 제재를 가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 교황청 주재 미국 대사관 주최 행사 연설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라크, 북한, 쿠바의 기독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ristian leaders have an obligation to speak up for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Iraq, in North Korea.
북한 당국은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등 북부 산간 지역으로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희천과 함경 북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고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떨어진 곳이 많고 양강도 지역은 4도에서 5도 정도까지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양덕을 제외한 평안남도 지역으로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7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8도, 양덕은 1도까지 떨어지겠고 신의주와 구성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6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남포가 18도, 신의주와 구성이 1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 양덕은 16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희천은 오전부터 맑겠지만 중강 강계 지역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4도, 강계 4도, 희천은 3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 15도, 희천이 17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하루 종일 모든 지역에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9도입니다. 개성 7도, 사리원 6도, 신계는 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황해 남도 지역이 19도, 황해 북도 지역은 18도입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전까지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7도, 장전은 9도, 평강은 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17도, 장전은 18도, 원산은 1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맑겠고 함흥은 오전에, 함경 북도 지역은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에서 시작되고 청진과 김책은 아침 7도입니다. 장진은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2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 청진과 김책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함흥은 19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김영권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괴산의 아침 최저 1도입니다. 김영권은 영하 2도, 삼지연은 영하 5도로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5도, 김영권이 9도, 괴산이 1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미터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존 콘리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 중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 치료를 합병증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이르면 5일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의 사례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월터리즈 군병원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4일 일본과 인도, 호주 외교장관과의 4개국 쿼드 회의 참석차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 외곽의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4개국 간 공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을 이용한 적들을 우려하는 질문에 미국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연기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미 백악관 대변인이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미국인들을 위해 멀리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 의료진에 따르면 기자와 프로듀서를 비롯한 어떤 언론 매체 관계자도 가까이 접촉했던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커넨이 대변인은 지난주 백악관 내부 인사로 처음 코로나에 감염된 호프익스 비서관의 확진 판정 당일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당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51% 지지율을 얻으며 41%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실시된 것보다 1에서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오차 5%포인트 범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괄목할 만한 상승은 아닙니다. 또 미국인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여겼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57%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당선을 위해 우위를 점해야 하는 경합주에서는 양측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하비 알터와 찰스 라이스, 마이클 호텅 등 3인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노벨상위원회는 5일 공식 트위터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이들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견으로 만성간염의 나머지 사례의 원인이 밝혀졌으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혈액검사와 신약 개발을 가능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상자들의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 질병과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간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간 경병과 간암을 유발하는 세계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5일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날 미국과 러시아 협상가들이 수도 헬싱키에서 핵무기 통제 회담을 위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 담당 특사와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양국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